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창세기 25장에 있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25장 27절 말씀.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애서는 익숙한 사냥꾼인 거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정령한 사람인 거로 장막에 거하니 이삭은 에서의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우리 2절 말씀만 읽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사라도 자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잠언에 보니까 잠언 그 25장 25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대요. 먼 땅에서 오는 좋은 소식은 목마른 자의 냉수 같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 시간 여러분들이 진짜 시원한 냉수 한번 먹고 시원해지고 싶은 마음 있죠? 먼 땅에 온 좋은 소식이 냉수 같다, 목마른 자의 냉수 같다. 먼 땅에 온 좋은 소식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먼 땅에서 여러분들이 뭐 승리의 소식 기다릴 것도 없고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시원케 하겠다는 그런 마음을 이렇게 갖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어떻게 이렇게 즐겁게 해드릴까. 찬송을 저렇게 즐겁게 해보기도 처음이네요. 찬송을 인도하는 분은 찬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막 기쁨을 주는 것 같아요. 즐겁게 하고 제가 유머 사이트에 이렇게 보니까 유머 사이트에 무슨 얘기가 있냐 그러면은 그 외국 사람이 본 한국인, 여러분 외국 사람들이 본 한국의 그 미스테리, 그거의 유머 사이트 큰 뭐 관심을 가지고 들을 필요는 없겠지만 한번 들어볼 만도 하더라고요. 거기에 무슨 내용이 있냐 그러면 이 한국 사람들이 미스테리한 민족이라는 거예요. 어떤 것이 그러냐, 한국 사람이 이 한국을 볼 때, 외국 사람들이 한국을 볼 때 이제 전 세계 유일하게 분단 국가예요. 여러분 그렇죠? 뭐 전 세계 이렇게 분리돼서 사는 사람이 없는데 우리가 분단 국가라 하더라고요. 그것도 미스테리한 이야기라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큰 소리 친 사람이 큰 소리 치는 놈이라 그래야 되겠죠. 큰 소리 치는 놈이 이기는 야성적인 민족이라 하더라고요. 좋은 거 별로 없어요. 또 그 뭐예요? 일본이 굉장히 그 부유한 나라고 강대국인데 경제 강국인데 유일하게 일본을 무시하는 민족이 우리 민족이라 합니다. 우리가 일본 사람 들을까봐 내가 이제 쌍말을 안 쓰겠는데, 여러분 다 알겠지만, 막 쪽발이라 그러면서 그렇게 무시하다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우리 민족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안 좋은 건 다 리스트에 올라간대요. 우리 자살, 세계, 뭐 메디아, 3위 안에 전부 든다 그래요. 자살, 이혼, 교통사고, 뭐 음주, 뭐 이런 것이 전부 그 안 좋은 것만 세계 3위에 꼭 링크되는 나라라 하더라고요. 또 우리나라 이제 이해 안 되는 것들이 참 많은데 우리 민족이 축구를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 K리그가 있는데 자국 리그에 보면 사람들이 썰렁하대요. 사람이 거의 없대요. 관심이 없대요. 근데 월드컵만 하면 700만 명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가지고 세계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이 사실이냐 거짓이냐 자작극이냐 아니면 꿈인 거냐 그래가지고 그걸 확인하러 많이 문의도 오고 확인하러 온답니다. 그뿐만 아니고 월드컵에 1승도 못하고 있다가 한 번도 1승 한 번도 못 이기다가 4강까지 뚝딱 헤치워버리는 하여간 미스테리한 민족이라 하더라고요. 하여간 우리나라가 또 영어를 그렇게 조기 교육을 많이 시킨다고 1등이라 하더라고요. 아주 어려서부터 조기 교육. 근데 영어 실력은 100위권 박히라 하더라고요. 그럼 우리가 생각한 건 그들이 정확하게 봤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그렇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우리나라 진짜 미스터리 운동 신경이 우리나라가 굉장히 발달됐대요. 젓가락 문화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 젓가락으로 콩도 주워 먹고 더 작은 것도 주워 먹는 진짜. 그래가지고 이 운동 두뇌가 굉장히 발달해가지고 사격, 양궁, 그 다음에 골프 그러면 전 세계를 다 쓸어버린대요. 이것도 미스터리한 일이라 하더라고. 그뿐만 아니고 이제 우리나라의 그 리더들, 그러니까 우리나라 리더를 하는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아주 그 세상에 보면 똑바른 사람이 아니고 많이 실수를 하고 그런데도 우리나라가 망할 것 망할 것 같으면서 안 망한 나라가 이제 그런 나라라 하더라고요. 그뿐만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해년마다 태풍을 맞아가지고 피해를 태풍이 올라와서 피해가 엄청나고 자연 피해가 많은데 그래도 대책을 안 한대요. 그냥 놔둔대요. 그래가지고 자연하고 맞짱을 뛰고 있다 하더라고요. 그게 우리 민족이라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것 같습니까? 그 유머 사이트에 나온 이야기는 그런데 우리나라 그 사람들이 본 그 이제 한국 사람들인데 그런 것들이라든가 또 우리나라가 반만 년 동안 그 외부의 침입을 엄청 많이 받았대요. 근데 다 잊어버린대요. 금방 다 잊어버린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그 민족 학자들도 몇 번을 침입받았는지 모른다 하더라고요. 하도 많이 받아가지고. 근데 그래도 끈질기게 살아남은 민족이다. 이런 것들이 이제 이해가 잘 안 가는 그런 것. 중국에서인가 중국 사람들인가 외국에서도 그러겠죠. 우리나라를 볼 때 우리나라 사람들은 불감증에 걸린 사람들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이 가까이 이제 대치하고 있는 북한에서 우리나라를 쓸어버리기 위해서 핵무기를 만들고 난리가 나고 뭐 대포를 쏘고 미사일을 쏜다 그래도 막 일본이나 중국이나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난리인데 전쟁이 일어날까봐. 근데 끄떡없이 사는 민족이 또 우리 민족이라 하나 전혀 상관없이 그게 상관없이 산다. 이게 이제 외국 사람들이 본 한국의 미스테리다. 참 미스테리한 민족이다. 사람들이 이제 제가 이거에 이제 뭐 왜 얘기를 했느냐 그러면 사람이 불감증에 걸렸다. 우리가 한국 사람이 불감증에 걸렸다. 하여간 우리나라가 수출을 엄청나게 한대요. 다른 나라에서 깜짝 놀랄 만한 수출을 하는데 전혀 기뻐하지 않는다 하네요. 또 전혀 관심이 없다 하더라고요. 감사할 줄도 모르는 그런 민족이라고. 여러분 듣기 안 좋죠? 갈수록. 외국 사람들이 본 한국 사람이다. 저는 이제 신앙을 하면 신앙은 내가 나를 볼 때 하고 하나님이 나를 볼 때 여러분 달라요 안 달라요? 다르죠. 이게 이제 우리에게 문제죠. 내가 나를 볼 때 나는 괜찮은데 나는 믿음이 있는 것 같고 이러면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은데 하나님이 볼 때, 교회가 볼 때, 종이 볼 때 내가 어떤 사람이냐. 사람들이 그쪽에서 잘 봐요 안 봐요? 안 보더라는 거예요. 신앙은 내가 볼 때 내가 괜찮은 사람처럼 제가 이제 어떤 사람들이 내가 강대상에 있으면 밑에서 보면은 내 머리가 잘 안 보인다 하더라고. 머리카락이. 머리가 안 보이냐, 머리카락이. 아, 있을 거 다 있다고. 뒤에 있든지 앞에 있든지 다 있으면 되는 거지. 내가 이제 그래 얘기해요. 조금 뒤에가 머리가 있어서 그렇지. 다 있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근데 사람들이 자기가 자기를 볼 때는 느끼는 것하고 진짜 하나님이 나를 보는 눈으로 못 보면 우리가 많은 오류를 범하게 된다, 신앙에서. 자, 그런 눈으로 우리가 성경에 성경을 받아들여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외국 사람이 본 한국이 너무 미스터리한 민족이래요.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그냥 사는 거예요. 길들여서. 제가 제목이 그러니까 잘한 죄더라고요. 잘한 죄. 저는 제가 이제 사람들이 결과를 잘 모르니까 여러분 그렇죠. 결과를 모르니까 지금 좋은 것이 좋은 것처럼 보일 때가 참 많아요, 안 많아요? 참 많아요. 이러면 좋을 것 같고 잘할 것 같고 그런 것들이 이제 결과가 다르더라는 거죠. 결과가 우리 기준으로 보면 이건 잘한 것이고 좋은 것인데 자, 결과는 불행으로 끝이 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제가 스촨성인가 중국에 지진이 났대요. 지진이 막 지진이 났는데 건물이 무너져 많은 사람이 죽고 그랬는데 학교 건물도 무너지고 상가 건물도 무너지고 막 무너졌는데 그 어느 학교의 중학생이 운동장에서 놀다가 지진이 났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건물을 밖으로 이제 피하는 거예요. 지진이 건물이 무너지니까. 근데 이 학생이 중학생인데 자기 동료를 구하러 그 학교 안에 건물로 뛰어들었어요. 막 선생님들이 막았는데도 뛰어들었어요. 그래가지고 7명을 건졌다는 거예요. 그게 영웅이 됐어요. 영웅. 중국에 이런 재앙에 자기 살려고 안 하고 자기 생명을 무릅쓰고 그 교실 안에 갇혀있는 자기 동료를 구하러 7명을 구해냈으니까 그때 영웅이 돼가지고 전 세계가 막 방송을 타고 다큐멘터리가 만들어지고 사람이 영웅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영웅 대접을 받았다 하네요. 영웅 대접을. 사람들이 다 알아요 몰라요. 아는 체하고, 야, 저 누구 아니냐, 영웅 아니냐. TV에도 출연하고, 정부에서도 또 무슨 학비를 보조해주고 막 그랬는가 보더라고요. 근데, 그러고 이제 10여 년 지난 후에 이 사람이 범죄를 저질러가지고 나중에 재판에 섰는데 그 영웅이 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그때부터 막 대접을 받고 영웅 대접을 받다 보니까 가는 데마다 자기를 높은 자로 인정해주고 도와주고 살펴주고 막 그러니까 이제 영웅이 됐는데 결국 이 사람이 그런 대접을 받다 보니까 자기 마음이 이렇게 관리가 안 돼가지고 결국 이제 사기를 치고 범죄를 해가지고 죄수로 잡혀왔는데 그 사람이 마지막에 재판장에 서가지고 내가 영웅이 되고 나서부터 불행해졌다 그렇게 얘기했다 하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도 깜짝 놀랐어요. 나는 어렸을 때 영웅이 되고 싶은 마음이 참 컸거든요. 안 돼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있지만 내가 생각할 때 영웅이 되면 인정도 받고 높임도 받고 좋을 것 같은데 그때부터 자기 마음이 너무 영웅 대접을 그래서 그 사설에 그렇게 얘기가 됐더라고요. 만약에 그때 모른 채 했으면 이 청년은 그냥 평범하게 잘 자라서 잘 살았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 안에 결과를 모른 채 우선 눈에 보이는 좋은 것을 쫓아가는 마음이 우리가 크다 보니까 결과는 모르는데 우선 좋은 것들이 좋게 느껴질 때가 많아요, 안 많아요? 그런 거예요. 생각이 깊지 못하니까. 그래서 이제 내가 지금 잘한 거, 내가 좋은 거,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지를 잘 모른다는. 제가 주님 안에 들어와서 세월이 오랜 세월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내가 옛날에 좋아했던 것, 그것이 결과가 좋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내가 그렇게 싫어했던 것을 따라가 보면 그게 결과적으로 좋은 것을 가져다 주는 걸 봤다는 것. 오늘 우리가, 여러분, 우리가 신앙은 과정이 좋은 게 아니고 결과가 좋은 거죠. 맞아요, 안 맞아요? 결과의 열매가 아름답고 귀한 것이지, 신앙의 열매가 아름다운 것이지, 이 과정이 좋아진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요셉이 총리 자체는 좋은 거지만 과정은 뭐였어요? 과정은 어디로 가요? 과정은 종살이하는 것이고 죄수로 팔려가는 것이고, 진짜 그 과정은 험난했고 어려웠지만 결과는 참 아름다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지금 과정,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는 어려움도 겪을 것 같고 예매의 고난도 받는 것 같고, 어쩌면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도 당하고 교회 안에서 예매한 어떤 일들도 당하는데, 그 결과는 신앙 안에서 당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보상해 주기 때문에 아름답고 귀한 것이라는 거죠. 제가 오늘 여기 이런 얘기를 좀 한번, 오늘 본문 내용을 한번 살짝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28절을 읽어요. 이삭은 에서의 사냥은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니부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이 말씀이 있는데, 이 이삭하고 에서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 그러면은, 이제 이삭이 사냥에서 별미를 만들어 왔을 때 그 조건 안에서 사랑의 관계를 맺었고, 야곱은 리브가하고 조건 없는 관계로 사랑을 나눈 그런 이야기예요. 오늘 이제 핵심적인 이야기인데, 제가 이제 이 성경을 대하다 보면 이 성경 안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들이 있는 거예요. 내 양심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도덕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 가지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 이야기가 이제 성경 하나를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31장 31장 우리 15절에 있는 말씀은,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제7일은 큰 안식일인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무릇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을지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범하면은 죽는다는 이야기인데, 안식일은 일을 하면 돼야 안 돼요? 일하면.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했겠습니까? 이 안식일 날. 이제 안식일 날 죄를 지었다면 모르겠지만 안식일 날 꼭 필요한 일을 했고, 진짜 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일을 했겠죠. 그죠? 분명 이 법을 어기면서까지 하는 것은 꼭 필요하니까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그냥 멋대로 이제 안식일이니까 무조건 뭐 아무 일이나 한 게 아니고, 이 법이 있는데도 이 사람이 일을 했다는 것은 꼭 필요하니까 했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일하는 자는 뭐라 그랬어요? 반드시 죽이라 그랬어요? 안 죽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런 말씀 들었죠? 이런 말씀 들었어요. 자, 오늘 여러분 수양에 와가지고 놀고 먹는 사람보다 봉사하면 좋아요, 안 좋아요? 아니, 봉사하면 더 나아 보여, 안 나아 보여요? 다른 일을 그냥 놀고 먹는 것보다도, 아이, 가서 저 쓰레기도 치우고, 그 다음에 뭐 의자 정리도 하고, 이런 맡아서 일하는 게, 저 설거지도 하고, 배식도 하고, 이러면 그래야 되겠죠? 근데 이 성경은, 대답하는 거 봐라요. 이 성경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느냐, 그러면은, 이제 마음이죠, 마음. 근데 이걸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안 넘어가진단 말입니다, 잘. 이게. 그러니까 안식일에 일하면 반드시 죽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일하면 좋아요 안 좋아요? 교회 일해야 되죠? 대답해요. 일해야 돼요. 근데 이 성경에서는 안식일에 일하면 죽는다. 이 안식일은 성경의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이니까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은 일하면 돼요 안 돼요? 일하면 안 돼요. 일하면 죽는대요. 시험 든 사람 가봐요. 일한 게 많죠. 일은 하되 일을 했다 그래서 일한 사람으로 남는 게 아니고 일을 해도 은혜가 돼야 돼요.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은혜를 따라서 일해야 되는 것이지 그냥 일하면 죽는 수가 있어요. 죽는 수가.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이렇게 대화보면 야 예수님 안에는 일을 하면 안 된다. 성경에서 일하다 죽은 사람 많은 거예요. 누가 일했습니까? 오늘 예서가 일한 사람이죠. 그죠? 예서는 일한 사람이에요. 예서만 일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사도 법궤에 붙들었다가 여러분 그렇죠? 법궤가 흔들려가지고 그 붙들었다가 죽었어요. 법궤. 왜냐하면 법궤는 스스로 존재, 하나님의 법궤는 스스로 존재해야 되는데 이제 붙들었다는 거예요. 그 전에 블레셋에게 그 법궤가 빼앗겼을 때 그 블레셋 빼앗겨가지고 법궤가 막 이제 막 이리저리 블레셋에 의해서 끌려다녔는데 다곤의 당에다 뒀어요. 다곤의 신전에다 뒀는데 그 다음날 와서 보니까 다곤의 목이 떡 부러져가지고 있는 거예요. 땅이 뒹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신이 이렇게 땅이 박혀있지? 그래가지고 다시 이제 그 다곤의 그 머리를 다시 제자리에 옮겨놨는데 그 다음날 가보니까 또 부러졌어요? 안 부러졌어요? 하나님이 칠 사람을 다 치고 스스로 하나님은 존재한 분이기 때문에 붙잡으면 안 되는데 우사는 그걸 붙잡다가 이제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뭐한다 그랬어요? 쉬게 하리라. 여러분 참 좋아하죠? 이 말씀 좋아요 안 좋아요? 이 말씀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근데 마음은 쉬는 곳으로 안 가고 쉬는 곳으로 가는 거다 하는 것으로 간 게 많은 거예요. 마음이. 제가 이건 어떤 인간의 도덕이나 선악의 어떤 이론으로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얘기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건 개념을 바꿔야 돼. 인간의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이야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38년 된 병자가 베데스다 연못가에 수많은 병자가 있는데 다 연못에 물이 동할 때 먼저 들어가면 낫게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먼저 들어가려고 했어요. 그 먼저 들어가려고 하는 것이 행위라 하네요. 행위. 남보다 앞설라 그러면 행위가 좋아야 돼 안 좋아야 돼요? 행위가 앞서가야 돼요. 그러니까 38년 된 병자 말고 베데스다 연못가에 전부 뭐하는 사람이면 일하는 사람이에요. 병을 낫기 위해서 일하려고 하는 마음의 자세라는 거예요. 근데 38년 된 병자는 자기가 낫기 위해서 연못에 들어갈 일도 못하는 거예요. 왜? 꼼짝 못하니까. 그래서 남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여러분 근데 신앙이 개념이 안 바뀌면 혼돈이 오는 거예요. 혼돈이. 혼돈이.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 계세요. 그 목사님은 제가 이제 족구를 한번 해봤는데 족구가 뭔지를 잘 모르시는 거라 이분은. 공이 오면은 이분이 막 손이 움직여요. 막 손이 막 오오오 막. 왜냐하면 족구는 발로 머리로 하는 것이지 손으로 하는 게 아니거든. 배구가 손으로 하지 경기 그래 안 그래? 아 저분은 족구의 개념을 잘 모르시는구나. 그래가지고 막 공이 오면 손으로 잡으려고 막 그래. 그래 그렇게 아니라 그래도 그게 이제 잘 안 잡히더라고 운동에. 제가 일본을 가봤습니다. 일본. 일본이 가깝고도 먼 나라라 하네요. 가깝고도 먼 나라가 일본이라고. 일본은 자동차 운전이 반대입니다. 우리는 차가 오른쪽이고 사람이 왼쪽 통행인데 일본은 반대입니다. 차가 왼쪽이고 오른쪽으로 이제 돼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차가 오른쪽인데 그쪽은 왼쪽이에요. 평상시 달려갈 때도 이제 헷갈리지만은 제일 먼저 좌회전, 우회전, 우회전 할 때가 헷갈리는 거예요. 내가 운전하고 가는데 옆에 있는 선교사님 우회전하세요, 우회전. 그러면 내가 이제 내 개념은 뭐냐. 우회전은 횡단보도 신호만 무시, 그 안 걸리면 돌면 돼요, 안 돼요? 돌면 되는데. 내가 한국서 알고 있는 우회전은 일본은 있잖아요. 좌회전인 거예요. 차선을 넘어가야 돼요. 그냥 함부로 해버리고 신호 무시하고 가버리면 사고예요, 사고. 그래서 이제 일본에서 운전을 하려고 그러면 뭘 바꿔야 되냐 그러면 개념을 바꿔야 되죠. 머리에서부터 이게 잘 안 된다 하더라고요. 야. 한 번은, 여러분, 중국에서 저 조선족 우리 그 사역자 되신 분이 한 분 계신데 그분이 이번에 이제 귀화를 하려고, 한국으로 귀화를 하려고 이제 국적을 바꾸려고 한다. 한국에서 사역을 하니까 중국 조선족으로 있다가 이제 중국 국적을 가지고 있다 한국으로 돌아오려고 그러는데 이제 이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데 여러 가지 절차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예국가를 불러야 된다 하네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은 노래는 배워가지고 할 수 있겠더래요. 근데 가슴에서 돼요, 안 돼요? 아니, 가슴에서 돼요, 안 돼요?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잖아요. 동해물과 불러도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가슴에 막 감동이 일어날 건데, 동해물과 부르면. 근데 이분 마음에서, 이분 속이 중국인 거예요. 진짜 조선적으로는 한국 사람인 줄 알았는데 중국이더라고 보니까, 근본이. 중국이, 가슴에는 중국이 들어있는데 노래는 동해물과를 부르고 있네요. 우리나라 만세를 부르려고 하니까 그게 안 되더라. 아, 그게. 여러분 신앙이 그렇죠. 여러분 신앙이 그렇죠. 신앙에서 마음으로 되어야 되는 거지 외형적인 모양이 갖춰져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마음이. 오늘 이제 출애굽기 31장에 일을 안 해야 되겠다. 나는 쉬어야 돼. 이런 머리에서는 쉬는데 마음에서는 쉬어요, 못 쉬어요? 마음에서 아니요. 그 일하는 거예요. 저거 해야 되는데, 이거 해야 되는데, 내가 이러면 좀 더 나을 것 같고, 복 받을 것 같고, 그런 생각이 올라오는데, 몸은 쉬고 있는데, 마음은 일해요, 안 해요? 마음에서 안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안식은, 이제 몸이 쉬는 게 아니고, 뭐가 쉬는 거예요? 마음.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외에는 쉴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제가 오늘 제 우리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본문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8절 이삭은 에서의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그를 사랑하고 니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여기에 이제 한절 말씀을 우리가 조금 중심에서 좀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여기 에서가 복받는 길하고 야곱이 복받는 길이 다릅니까 안 다릅니까? 여러분 달라요 안 달라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서는 조건을 가지고 자기가 별미를 이제 사냥을 해서 별미를 만들어서 가져와가지고 그것으로 복을 받으려고 하는 그림자예요. 여러분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율법이고 행위예요. 근데 야곱은 자기에게 조건이 없기 때문에 그냥 니브가의 사랑을 받았다. 이 얘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에서가 사냥을 해서 별미를 만들면 아버지에게 그렇게 복을 받으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에서가 사냥을 해가지고 와가지고 마음에서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여러분 사냥해 보셨어요? 노루가 한 마리 있는데 사람들 앞에 와서 저 좀 잡아 잡수십시오 하면서 탁 눕습니까? 그런 노루 봤어요? 여러분 사람 보면 도망가요 안 도망가요? 에서가 이제 전통과 활을 가지고 막 사냥을 하러 갔습니다. 들로 노루가 보자마자 사람을 보자마자 놀래가지고 도망가요 안 도망가요? 도망가는데 그냥 와서 저절로 와서 잡아 잡수십시오 하고 이제 와서 천천히 와서 인사한 노루는 없어요 세상에. 그러니까 그때 그 예서가 그 노루가 어디로 도망가는 방향을 읽어가지고 그 앞에서 추월해서 그를 잡을 때 진짜 잡아갖고 와서 흐뭇한 마음이 들어요 안 들어요? 이런 솜씨 없이 못 잡아. 이런 날랜 마음 없이 못 잡는, 그렇죠? 여러분, 여자들이 음식 해놓고 꼭 물어보는 거 있더라. 맛있냐, 없냐, 안 맛있냐, 맛없냐. 그건 이제 뻔한 대답인데, 뻔한 대답인데. 그렇죠? 음식 해놓고, 어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쪽 마음 맞추려고 그러면, 맛있다 그래야 돼요. 다 알죠? 근데 이제, 진짜, 여자들이 막 음식을 해가지고, 맛있게, 뭐, 가족이 먹으면 뿌듯한 마음이 들어야 안 들어요? 흐뭇한 마음이 들고 뿌듯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에요. 오늘 이 예서는 자기가 사냥을 한 것에 만족했고, 자기가 별미를 받아, 아버지에게 나갈 때마다, 복을 받으러 나갈 때마다, 자기에게 가능성이 있는 게 너무 좋았을 거예요. 왜? 만족스러웠겠죠. 왜? 근데, 야곱에게는 아무런 조건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복받으러 나갈 조건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온전한 은혜야 돼요, 은혜. 근데 예서는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나은 유리한 조건들이 몇 가지. 나는 그래도 아버지 정말 사냥을 할 수 있어. 별미를 만들 수 있어. 아버지에게 나아갈 수 있는 조건을 가진 예서가 나중에 막 복을 받으러 나가서 복을 받을 것처럼 보였는데 몇 발자국 못 가서 야곱은 결과는 뭐였어요? 예서는 저주가 되고 야곱은 길이 없고 방법이 없는데 복이 됐다. 이 얘기를 여러분들이 좀 마음에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서는 조건에 의해서 복을 받으려고 하는 마음의 그림자고 야곱은 아무에게 자기에게 조건이 없어요. 복을 받을 만한 아무런 조건이 없는데 어머니의 일방적인 은혜와 약속으로 복을 받는 마음의 그림자인데 오늘 제가 이제 이걸 좀 설명을 하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서의 길을 좋아하겠어요? 야곱의 길을 좋아하겠어요? 예? 여러분, 머리에서는 야곱의 길이지만 마음은 예서의 길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조건이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저도 그런 걸 참 좋아하는 사람. 제가 운전을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 그래요. 나보고 운전이 좀 거칠다 그래요. 난폭하다, 운전이 거칠다. 빨리 달리고 막 그런다고 저에게 운전이 거칠다고. 내가 그런 소리만 듣는 게 아니에요. 내 속으로 그래요. 뭐라 그러냐, 그러면. 자동차 뭐하러 타고 다녀? 빨리 가려고 타고 다니지. 걸어 다니지, 그러면. 제가 내 속으로 그래요. 제가 거칠긴 거친가 봐요. 진짜. 또 어떤 분은 저에게 운전을 하면 막 시원하게 한다 그래요. 앞에 막 멍멍거리고 막 뒤에서 막 이제 다 따라다니고 안 그러고 이제 막 추월을 시원시원하게 한다고 시원하다. 아이고, 시원하네. 그런 소리도 제가 들어요. 근데 거칠다는 소리만 들으면은 제가 운전을 자제를 할 건데 이런 소리가 들리기 때문에 자제가 잘 안 된단 말입니다. 제가 한 번은 운전을 하면은 빨리 가야 되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막 좀 운전을 빨리 모는 편인, 차를 뭐 빨리 모는 편인데 한 번은 탁 운전대에 앉았는데 야, 그날 좀 이상하대요. 그렇게 마음이 차분해지는 거예요. 아, 5분 빨리 가서 뭐 하려고 천천히 가. 그날 막 너무 운전이 막 그 속도도 지키고 주의도 잘 살피고 진짜 막 너무 차분하게 운전이 돼. 저 안 그러는데 원래 딱 타면 빨리 가야 되는 생각이 빨려가지고 막 달려가는데 그렇게 막 휘파람을 불고 진짜 운전을 다 정도를 지켜가면서 속도도 지켰지 몇 가지 잘 지켰어요. 내가 보니까 잘 짓고 딱 갔는데 세상에 앞에 경찰이 있는 거예요. 딴 때가 더 움찔하거든요, 제가. 왜냐하면 하도 입안을 많이 하니까. 잘 놀래는데. 그날은 너무 당당한 거예요. 다, 나같이 운전하고 다니는데 무슨 경찰이 볼 게 뭐 있노? 다 이제 다. 근데 그런 나를 잡았어요. 속에서 화가 나는 거예요, 막. 아니, 저 사람이 정신이 없지. 저렇게 쌩쌩거리는 사람들 잡아야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차분하게 운전한 날이 없었는데 뭘 이렇게 반듯이 운전하고 왔는데 이 사람이 나를 잡다니. 막 그 자리 서라고 막 그러는데 일부러 차를 쭉 빼버렸어. 걸어와라 싶어가지고. 그 사람이 막 헐레벌떡 뛰어왔는 거라요. 뛰어와가지고 인사를 하고 잠깐 내려오시라 하더라고. 내가 딴 데 가서 경찰을 두려워하고 막 이제 만나면 뭐 흠 잡히니까 그러는데 그날은 아니었어요. 진짜 당당했어요. 왜 그러시냐고 내가. 내 태도가 너무 이제 당당해버리고 이분이 황당해서 이분이 경찰이 놀라더라고요. 잠깐 내려오셔가지고. 아, 왜 그래요? 내려오라는 거예요. 아, 참, 이해가 안 되네, 내가. 그러면서 내려갔어요. 내려가가지고, 제가, 내려가가지고, 앞으로 가더라고요. 앞으로 가더니, 나이트가 켜졌네. 아, 이게 왜 켜졌지? 그때부터 이제, 지금까지,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아직도 그럴 겁니다만, 이제 지금 많이 바뀌었는데, 낮에 일출시부터 일몰시까지 나이트를 켜면 안 돼요. 근데 이제 제가 그 뭐예요? 저 터널을 나오면서 나이트를 켰다가 안 끈 거예요. 그게 켜져 있었던 거예요. 그게 위반이에요. 근데 그걸 알기 전까지는 그렇게 제가 당당했어요. 운전도 빠르지, 속도도 지켰지, 뭐도 지켰지. 야, 진짜 사람이 그 잘한 조건을 가지면은 사람의 마음이 이상하게 흘러가요, 안 흘러가요? 당당하고 떳떳하고 거만하고 태만하고 마음이 막 그래. 내가 그러고 싶어요. 운전 몇 가지 가지고 조건 가지고 내가 속도 지킨 거 당연하고,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신호 지킨 거 당연하고, 그거 지킨 거 당연한데 당연한 걸 지키면서도 내가 그렇게 떳떳해지고 당당해지고 마음이 그래지더라는 거예요. 예서가 사냥에 갔다 와서 흐뭇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이거 아무나 잡는 거 아니야. 진짜 그래. 잠자리도 한 마리 아무나 그냥 안 잡히더라고. 여러분, 그러니까 이 예서는 조건 안에서 복을 받으려고 하는 마음의 흐름을 따라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 조건을 만드는 거죠. 근데 조건이 없는 사람이 가는 길이 있어요, 마음이. 그게 이제 성경의 은혜 입는 길이고 믿음의 길인데, 저는 진짜 내 마음에서 구원을 받고 내가 이걸 성경을 모르는 건 아닌데 머리에서는 내가 은혜를 입어야 돼, 진짜 다른 길 없어, 그러면서도 마음은 행위 쪽으로 자꾸 가죠. 내가 뭔가를 해서 복을 받고 싶은 그런 마음의 흐름을 내 마음 속에서 자주 찾아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성경이 예서의 길의 결국을 딱 보여주고 야곱의 길의 결국을 딱 보여주잖아요. 제가 우리 그 강원도에 계신 우리 최웅렬 형제님 얘기를 한번 들어봤어요. 최웅렬 형제님. 그 간증을 참 감명을 많이 받고 그 형제님 얘기를 참 많이 하는 편이에요. 최웅렬 형제님은 내 수막염을 알아가지고 몸이 이렇게 뒤틀렸잖아요. 그리고 손이 이렇게 달려있지만 손이 근육이 없어가지고 전혀 쓰지 못하는. 그래서 발로 손이 된 그 형제님이에요. 그래서 발이 손이에요. 발로 문도 따고 발로 전화도 걸고 발가락 한 발은 손이에요. 그래서 구족화가 되신 거예요. 발로 그림을 그리는 그 형제님이 학교 간 이야기를 한번 해주세요. 학교 갔어요. 학교를 갔는데 초등학교 1학년을 갔는데 애들이 철딱서니가 없으니까 자기하고 다른 애들이 이제 막 그 최웅 형님이 걸어가는 것도 무섭고 이제 몸이 생긴 것도 자기들하고 다르니까 뒤틀려 있으니까 얘들이 놀리기를 시작했는가 보더라고요. 놀렸어요. 그날도 놀림을 받는 거라요. 막 가서 야, 저 이상한 애가 왔다. 이상하게 생겼어. 생긴 것 좀 봐. 뭐 걸음걸이도 이상해. 막 저 병신이야. 막 그러면서 지금 철딱서니가 없으니까 아이들이 그랬어요. 하루 이틀 놀림을 당한 게 아니고, 그리고 또 그나마 한 대 때리고 도망을 가면 몸이 자유롭지 못해 못 따라가잖아요. 못 따라 더 이제 화가 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너무 이런 일을 학교에서 당하다 보니까 자기가 너무 고통스럽고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최홍렬 형제님이 집에 가서 생각을 깊이 한 거예요. 어느 날 아침에 학교에 이제 똑같이 왔는데 학교에 이제 얘들이 이제 선생님 오기 전에 얘들이 막 이제 웅성웅성 떠들고 있는데 선생님의 그 쓰는 단에 올라섰다 카더라 자기가. 얘들아, 내 얘기 들어봐. 이제 그랬어요. 그러니까 얘들이 막 웅성웅성 하는데 저 병신이 뭐하러 올라, 선생님 자리 올라갔네? 막 하면서 그렇게. 근데 최홍렬 형님 계속 얘기를 했어요. 내가 몸이 이렇다고 너희들이 막 놀리면 내가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 너희들을 죽이고 싶어. 죽이고 싶어. 근데 내가 어제 집에 가서 거울로 나를 봤어. 나를 봤어. 내가 거울을 보니까 내가 병신 맞더라. 그랬어요. 병신 맞더라. 나 병신이야. 그렇게. 그러면서 이제 뭐라 하냐. 너희들 병신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알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병신. 너희들 병신은 놀려야 되는 게 아니야. 도와줘야 돼. 이렇게. 얘들이 막 숙연해졌어요. 그때부터 최홍렬 형제님은 그 친구들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다 하더라고요. 어디 갈 때마다 야 웅렬이 지금 야 웅렬이 챙겨야 돼. 웅렬이 가방 좀 들어줘. 야 웅렬이 업어야 돼. 여기는 지가 못 걸어와. 그래서 친구들이 그 때문에 진짜 그 친구들의 은혜를 그래도 나이가 많이 들어가지고도 그 친구들이 지금도 자기를 차에다 태우고 다니고 도와주고 그런다 하더라고요. 야,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진짜 야 최홍렬 형님 위대하다. 위대하다. 그런 몸을 가지고도 사람들이 그런 몸이 부끄러워서 집안에 활동도 안 하고 집밖에 안 나가고 남을 원망하면서 평생 살 건데 그는 이런 몸을 가진 자기가 친구들에게 은혜를 입어야 된다는 걸 알았어요. 은혜를 한번 구했어요. 그런데 그 은혜가 정말 많은 오랫동안 은혜를 그 친구들이 살펴주고 돌봐주고 그랬다는 걸 알아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에서 야 진짜 이 야곱에게 입힌 은혜 내가 입어야 될 은혜는 당연한데 내가 교회 앞에 이 은혜를 입으러 나가는 것보다 막 떳떳하고 싶고 당당하고 싶고 이 교회 앞에 내가 막 괜찮은 모습으로 쓰고 싶은 마음이 내 마음에 막 흐르고 있는 마음을 여러 번 본다는 말이야. 나에게 막 쓸만한 이런 자리에 쓸만한 조건이 없을 때 내가 교회 앞에 막 뭔가 반듯한 걸 하고 잘한 걸 할 때는 종 앞에 나갈 때도 아무렇지도 않는데 나이가 아무런 조건이 없어 입이 딱 다물어져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 내 마음에 예서의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예서가 사냥에서 별미를 만들어 왔을 때 아버지 복 주십시오 이렇게 나오겠죠. 복 주십시오. 근데 그러지 못할 때는 예서는 못 나가는 거죠. 자기 안에 조건이 없으니까 갇혀 있는 거예요. 분명히 나가서 복을 받을 것 같은데 예수는 몇 발짝 못 가서 저주로 흘러가 버리고 자기 안에 갇혀버린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얘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를 바라는 하나님이 보시는 눈이 어떤 거냐. 여러분 우리가 눕기 성경에 보면 눕이 베들레헴에 돌아왔어요. 보아스가 룻을 무엇을 보고 은혜를 입히느냐. 룻이 뭐 이삭을 잘 주었다든지 아니면 성실했던 반듯했다든지 아니면 뭐 외국 이방 여자인데 말을 잘 하겠습니까? 풍습을 잘 알겠습니까? 룻에게 하나님이 그 보아스가 보는 룻을 보는 보아스의 눈이 있었어요. 뭘 보았습니까? 룻에게서 막 다른 뭐 어떤 조건을 본 게 아니고 정말 누세에게 은혜를 입힐 때 너 다른 밭으로 가지 마라. 소녀들에게 다른 건드리지 마라. 이 소녀들 같이 해라. 목마른 물을 먹어라. 그리고 여기에 건드리지 말게 지키게 하고 그 모든 은혜가, 보아스의 은혜가 루스를 볼 때 무엇을 보고 그렇게 했느냐는 거예요. 루스의 온전한 조건이 아니라 루스 우리 룻기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룻기 2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성경. 2장 12절. 룻기 2장 12절. 여호와께서 내 행한 일에 봉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누시 자기가 무엇을 잘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온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날개 아래, 약속 아래, 뜻 아래 보호를 받으러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앞에. 이걸 보고 누대에게 그 많은 은혜를 베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고 싶은 게 뭐겠습니까? 성경에 강도 만난 사람이,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사람이 뭘 보았습니까? 옳은 걸 받겠습니까? 성실한 걸 받겠습니까? 잘하는 걸 받겠습니까? 그가 그만 죽어가기 때문에 내가 안 돌비면 이 사람, 내가 지나, 다른 사람 다 지나가는데 내가 그냥 지나가면 멸망을 받고 죽기 때문에, 사망이기 때문에 그를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아, 이 사람 내가 불쌍히 안 여기면 이는 죽는구나, 멸망이구나, 저주구나, 그걸 봤다는 거죠. 그걸 보고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푼 것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보고 싶은 게 뭐겠습니까? 우리가 볼 때는 내 어떤 반듯한 거, 성실한 거, 옳은 거, 저를 아는 어떤 목사님이 그랬다고 해요. 자네 아직 예배당 지은 거 속에 들어있지? 그랬더라는 거예요. 저도 예배당 지은 게 뜨끔하더라고요. 그런 거 짓고 나면 흐뭇한 마음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제가 이래봬도 예배당 지었습니다. 제가 이래봬도 전도해가 구원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이래봬도 헌금했습니다. 이런 거 있죠, 그죠? 이런 거 있는 거예요. 그럼 오늘 진짜 조건 안에서 복을 받으려고 하는 예서와 아무 조건이 없어서 약속과 은혜만을 바라는 것, 이 야곱의 어떤 마음의 길, 오늘 우리를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계기라는 거죠. 제가 오늘 시간에 뭐 간증을 하려고 하니까 주저주저가 되는데 길어질까 봐. 제가 북부산에서 사역을 할 때 그 북부산에 그 지금은 예배당을 지었습니다만 짓기 전에 옛날 건물에 3, 4층 세를 살고 있었는데 거기에 주차장이 있는데 주차장이 기계식 주차장이 승용차나 올려야 되는데 우리는 그때 우리 교회 차가 승용차가 아니고 승합차이기 때문에 거기 못 올리는데 그래도 건물을 얻어서 하니까 이제 교회 주차장으로 줬어요. 제가 거기 이동해 간 지 얼마 안 됐는데 하여간 그 관리하시는 분하고 많이 이제 갈등이 되는가 보더라고요. 제가 하루는 주차를 딱 하러 들어갔어요. 근데 이제 이 승용차가 올라가면 저 스무스하게 올라가는데 이제 이게 승합차니까 그 기계식이 좀 못 견뎌서 탕탕탕탕탕 하면서 막 올라가지더라고요. 다 올려 됐어요. 쫓아 내려왔는 거라요. 그 관리 과장님께서. 교회 때문에 내가 미치겠다고 기계식이 처음 고장난다고. 나는 근데 그게 너무 당당했어요. 아, 선생님, 이거 교회 주차장 아니에요? 아, 그 교회 주차장 맞는데 승용차를 대야지 이렇게 큰 차를 막 내가 정색을 하면서 제가 그런 데 못된 데가 있거든요. 아, 교회 주차장이 뭔 말이 많아요. 내가 그러면서 이제 지나갔어요. 목사가 이러면 안 되는데 꼭 이런 것이 보여요. 그래야 그분하고 사이가 나빠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똑같은 층에 같이 이렇게 살면서 관리하신 분하고 이제 그러니까 사이가 안 좋으니까 그냥 모르고 지냈어요. 하여간 몇 달 후에 그분이 우리 3층 화장실 앞에서 막 여기 있었는데 여기 있었는데 뭐가요? 내가 옆에 있다가 뭐가요? 이제 그랬어요. 아, 이거 계량기가 있네. 계량기 뭐 하게요? 아, 내가 계량기를 점검해가지고 전기세를 먹인다 아닙니까? 부산 말이 이게. 그래요. 갑자기 어떤 생각이 드냐 그러면 이분에게 잘못 보였다가 전기세 올려버리면 돼요 안 돼요? 우리 교회만 손해다 싶어가지고 돈 한 푼도 안 번 사람이 목사가 교회에 유익을 끼쳐야지 내가 잘못 대했다가 이거 큰일 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태도를 급변했어요. 사람이 하나님이 지혜를 주니까 그런 생각이 되더라고. 아, 들어오시라고. 들어오시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집사람 뭐 커피 좀 끓이라 그러고 과일 좀 내놓으라 그러고 아유, 그때부터 이제 사과도 하고 아이고 수고하신다 그러고 사귐을 가졌어요.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자, 우리가 땅을 사서 예배당을 지켜야 된 거예요. 예배당을 지면서 이제 필요한 게 뭐였느냐 하면 우리가 전세로 그 건물에서 12년인가 3년인가 살았는데 그 건물 세가 3억 5천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될 사람인데 이 예서의 길에 서 있는 거라요. 이론으로는 다 알아요. 이런 설교를 여러분 안 들은 게 아니거든. 다 알거든. 마음은 예서의 길인 거. 오늘도 나에게 복받을 조건 없나? 그 가지면 또 못해가지고 거기에 빠져가지고 몇 년 또 헤매는 거라요. 오늘 우리가 마음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는 야곱이다. 내가 복받을 조건이 뭐가 있나? 그래서 은혜에는 아무것도 없다. 이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에 머물러 있다면 여러분이 말할 수 없는 복을 받을 줄 믿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 성경을 하나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의 보좌라 그럽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보고 싶은 게 뭡니까? 우리가 선한 것도 옳은 것도 일한 것도 진짜 내가 뭔 조건 나에게서 찾지 않냐고 네가 긍휼과 은혜를 입으로 나온다면 하나님은 절대 외면치 않는 분. 마치 정말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갈 때 금호를 내밀지 않으면 죽는 것지만 그 길을 많이 사는 길이었어요. 그 길이 유일하게 사는 길이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당신의 은혜를 베풀기를 간절히 원하는데 우리가 오늘 예서의 마음을 따라가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나는 봉사도 했어, 헌금도 했어, 나는 뭣도 했어 이런 것들이 전부 은혜로 남아있지 아니하고 내 마음에 예서가 자기 조건이 갖춰져 버린 것처럼 우리 마음 안에 많은 조건이 갖춰져서 이제 더 이상 은혜가 필요 없는 마음으로 흘러가는 정말 구원을 받았지만 예서의 길을 여전히 가고 있는 저의 마음을 보면서 이런 부분에 좀 같이 형제 한 명 얘기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